11장 28절 한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믿는 그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깨닫게 하시고 진심으로 믿음이 이끌린 그러한 담대한 신앙 가운데 서 있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으로 그렇게 출발되고 있습니다. 맨 처음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그런 세계 속에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다 채워놓은 그런 은혜 안에서 그냥 먹고 살아가면 되었던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졸지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죠.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담 이후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도 결국에는 아담의 죄 가운데 태어나는 그런 운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태어난 그런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죄인이 아닌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성경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것을 인정을 한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그럼 그 죄인이면서도 꽤 괜찮은 죄인 그러한 그 죄인이 존재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죄인이면서 착한 죄인 그러한 죄인으로 따로 구분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죄인이면은 그냥 죄인일 뿐이지 사실 괜찮은 죄인 어떤 착한 죄인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교도소에 가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들 죄인일 겁니다. 법정에서 죄 있다고 판정되어서 형량을 받고 거기에 복역을 하고 있을 거란 얘기죠. 그 사람들은 어떤 형량의 차이는 있고 또한 재질의 차이 있을지 몰라도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을 거란 얘기죠. 그런데 그런 그 사람들 안에서 그 죄인들을 두고 너는 살인을 했으니까 도둑질을 한 사람보다 나쁜 죄인이다. 또 도둑질 한 사람은 살인보다 가벼운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저 사람보다 착한 죄인이다. 이렇게 구분하기는 사실상 힘들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있는 이상 너희는 몽땅 다 죄 지은 죄인들이 아니냐 이러한 그 선언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이나 또 이삭, 모세 뭐 여러 그 믿음의 위인들이다 이렇게 일컫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또 믿음의 어떤 영웅쯤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지만은 역시 그분들도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그렇게 판정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분들이 어떤 믿음의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건 있지만은 그걸 가지고 그들을 가리켜서 착한 죄인, 뭐 괜찮은 죄인, 믿음이 있는 죄인 이렇게 부를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뭐 우리가 많이들 흔히 뭐 사랑이 있다느니 이렇게 우리가 여기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 또 테레사 소녀 같은 그러한 분들도 세상은 사랑에 있는 그런 위대한 분으로 이렇게 높여 세우고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들을 가리켜서 착한 죄인, 성자와 같은 죄인 이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죄인 이렇게 보실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 자꾸 반발을 하려고 하더란 얘기입니다. 왜 그분들의 착한 행실을 보지를 않느냐는 것이죠.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는 사랑을 그분이 보였지 않습니까? 평생을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 살았는데 왜 그토록 위대한 사랑, 착한 행실을 무시해버리고 무작정 죄인으로만 이렇게 몰아붙입니까? 그건 좀 뭔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뭐 이런 불만들을 가지는 분들이 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 분들의 그 착한 행실, 그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과연 그분들을 천국 가게 하는 능력이 될까? 그 점을 보시란 얘기예요. 만약에 그분들의 그 착한 행실이 천국을 가게 하는 능력이 된다면은 그분들은 뭐 죄인이면서도 아, 우리와 다른 죄인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옳을 겁니다. 근데 그분들의 그 어떤 행실도 천국 가게 한 능력이 못 된다면은 결국 결과는 지옥이지 않습니까? 세상이 떠들썩한 어떤 살신성인 뭐 선행을 평생도록 보였다 할지라도 그 선행이 구원의 능력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그게 사실이라면은 그러한 선행이 인간에게 있어서 과연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두고 생각해 볼 때에 무슨 의미가 있기냐는 것입니다. 선행을 했다 안 했다 뭐 이런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 그 차이도 무시해버리고 예수님이 없다면은 만나는 곳이 결국 지옥이라면은 결국은 선행을 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똑같은 처지가 되지 않겠냐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 앞에서는 인간의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그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랑을 했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나온다면은, 자, 그러면은 믿음이 있어서 그런 사랑을 보일 수가 있는 거라면은 믿음이 없을 때에는 그런 사랑도 보일 수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결국 그런 사랑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진다면은 결국 역시 자랑할 것은 그분들 행실이 아니고 결국 믿음을 높이는 것, 그게 옳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또 답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러한 시각을 통해서 인간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평가를 하고 판단해 본다면은 그 어떤 인간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벗어나서는 구원의 근처도 갈 수 없다는 그런 선언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걸 다 덮어버리고 십자가도 또 잘라버리고 밀쳐버리고 그저 인간만을 바로 봐버리기 때문에 자꾸 보이는 것이 저 사람의 착한 행실, 이 사람의 선행, 저 사람의 양심 바른 그러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저게 믿음의 모습 아닙니까? 저게 구원받을 수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자꾸 이러한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뭐가 무시가 되고 짓밟히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철저하게 짓밟혀져 버린다는 것. 결국 그러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원수로 존재하는 그러한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정리를 해가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행을 쌓은 그분들에게도 영생을 위해 필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꾸 인간을 바라보는 그런 습성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의 경력, 자꾸 그걸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삽시다. 아브라함 믿음 본받읍시다. 이러한 얘기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브라함, 어떤 이삭, 모세 그들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그들의 실력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믿음에 있어서는 다들 연약한 사람일 수밖에 없었고 의심이 많았던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쓰셨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껏 말씀을 드린 대로 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뭐 믿음으로 이삭은 그런 많은 얘기 나오고 있지만은 그들이 처음부터 믿음으로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삭을 낳고 뭐 이렇게 돼 있지만은 사라가 자기 믿음과 이삭을 낳은 게 아니라 했지 않습니까? 무섭고 의심했던 그런 사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실력이 아니었다는 것, 그걸 드러내는 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실력이다. 하나님의 솜씨단 얘기입니다. 우린 나보다도 믿음이 센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보여지면은 은근히 기가 죽을 때가 좀 있습니다. 야, 대단하다. 어쩌면 그렇게 믿음이 좋냐. 나 같으면 그리 못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한단 말이죠. 그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 그 기독교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때에 그 많은 신자들이 그 로마의 원형 경기장 끌려 나와가지고 뭐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에게 물려주는 그런 장면이 그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맹수들 앞에서 물려 죽으면서 그들은 그 겁을 낸 것이 아니고 함께 모여서 찬송을 하고 뭐 그렇게 하더라는 얘기죠. 그걸 보면서 야, 대단하다. 맹수한테 물려 죽는 것도 그것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야, 저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웃으며 죽고 할 수 있는가. 야, 믿음 너무너무 대단하다. 나는 저렇게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처음부터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결국 그들도 연약한 인간이란 얘기입니다. 그런 연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의 신자다운 멋있는 모습으로 세워놓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 인간을 또 높이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솜씨를 나타내기 위해서 인간을 세우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작품이란 얘기예요. 본문의 모세도 마찬가지거든요. 본문 다시 보면은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이런 말인데 이 모세가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모세 자기가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창조했다 창시했다 그런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란 대로 시행을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시행해 나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 모세도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워했고 또 의심했던 걸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라 그렇게 하니까 아, 예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니 그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나약한 모습 뒤로 빼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또 바로에게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 이렇게 했을 때에 바로가 화를 내면서 오히려 집을 주지 않고 벽들을 구우라 그리하면서 이스라엘을 아주 힘들게 했을 때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모세를 원망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왜 나를 보내가지고 이런 꼴을 당하게 합니까? 원망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 결국 이스라엘 학대를 더 받게 되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가만 계시지 않습니까? 하소연을 하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와 별반 다를 바는 모습이거든요. 아주 나약한 그런 모세란 말입니다. 이런 나약한 모습이 모세에게 산도 보여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결국에 바로 앞에서 당당해질 수가 있게 되고 또 유월절 피 뿌리는 예의를 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더란 얘기입니다. 이건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이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것이 아니고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지더란 얘기입니다. 그건 모세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누구도 태어날 때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연약하고 의심 많고 흔들리기 쉬운 그러한 존재로 태어나지만은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 해도 믿음을 놓고는 자랑할 수가 없어요. 누구의 믿음이 더 낫다는 그 말이 튀어나올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설사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뭔가 더 뛰어난 모습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작품이지 하나님의 솜씨지 나의 능력이나 나의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약한 모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사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강하심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애굽 바로 앞에서 한없이 나아갈 수밖에 없죠. 바로의 힘을 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바로의 힘은 두려움의 대상일 수밖에 없어요. 출애굽기 6장 2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고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 하냐면은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를 듣겠습니까? 이러한 반응을 보입니다. 핑계죠. 사실 모세는 바로의 힘이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바로 앞에 나와가지고 그대로 했다가는 이 바로에게 어떤 꼴을 당할지를 모르겠다. 그 두려움이 핑계를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보여준 것이 뭐냐면 애굽의 재앙이었지 않습니까? 애굽을 향한 열 가지 재앙에서 바로가 항복을 한 것이 이제 마지막 장자를 친 재앙이었습니다. 결국 바로도 하나님의 강하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이 그 재앙을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재앙을 내리면서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나오게 하시려면은 굳이 뭐 애굽한테 재앙을 내리지 않고서라도 얼마든지 나오게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애굽의 재앙을 내리면서 이스라엘을 나오게 하시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강하심을 목격을 하게 하시고 그들을 끄집어내신단 말입니다. 출애굽기 7장 4절에 보면은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정 내가 네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네 군대 네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피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 인도해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여호와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된 여호와구나 이걸 알게 하신 다음에 이스라엘을 나오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말한 대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을 인도하신 여호와가 애굽까지 눌러버릴 수 있는 강대하신 분이다 강한 분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나오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열 가지 재앙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마지막 장자 재앙이었지 않습니까? 그 장자 재앙 속 이스라엘은 아무런 해도 입지 아니했습니다. 즉 죽음에서 이스라엘은 보고를 받은 것입니다. 세상은 다 죽어도 이스라엘은 죽지를 않더란 얘기입니다. 그냥 이스라엘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이죠. 결국 그 장자 재앙 속에 보여준 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 안에서 죽음조차도 이기는 존재가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강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장자 재앙에서 애굽의 장자 다 죽었는데 자기들만 멀쩡한 걸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 자기들이 착한 일을 많이 해 죽음을 이겼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멍청한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멀쩡한 속에서 자기들의 문설주에 팔려진 어린 양의 피를 바라보았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피가 자기들 죽음에서 지켰음을 생각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어린 양의 피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음조차 이기는 강력한 능력이라는 그런 의미가 어린 양의 피에 담겨 있는 겁니다. 죽음조차 이기는 강력한 피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함께 했거든요. 그래서 장자 지향에 죽지를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피를 발라라는 것은 피로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피를 믿는다. 그 얘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린 사망에 처하지 아니하는 걸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강력한 힘이 되는 거예요. 담대함이 된다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여러분 믿음은 유월절의 피 뿌림을 알게 합니다. 믿음은 피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걸 알았다 그 얘기입니다. 피 뿌림은 장자를 멸하는 죽음의 천사도 피 안에 있는 백성은 건들 수 없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 피를 믿는 자가 얼마나 강한 능력 안에 있는 것이냐, 그게 그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피를 믿는다는 것은 강한 능력 안에 들어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죽음조차 나를 건들지를 못한다. 그게 피 안에 살아가는 신자라 그 말입니다. 사망이 건들 수 없는 능력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그 피의 능력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신자가 예수님의 피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얼마나 큰 힘이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능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피를 말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힘 가진 자를 두려워하고 내가 이 땅에 그걸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신세 한탄을 한다면은, 그리고 이 세상 권력 앞에서 우리가 머리를 잡고 조아리려고 한다면은, 그건 결국에 죽음도 어찌할 수 없는 피의 능력을 우리가 보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하심이 피로서 우리를 붙들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자라고 하는 것은 막연하게 그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주기를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신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와 동의하고 계시는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이 예수님의 피 안에서 날마다 확인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애굽의 장대를 치실 때에 이 애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재앙을 막을 재간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들의 힘이나 그 어떤 재물, 군사력 가지고도 막지를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이스라엘에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게 어린 양의 피였더란 얘기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이 애굽의 그 등을 가지고 막지 못하는 그 죽음의 그 재앙을 막아내더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피를 믿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피를 바라보게 하고 그 피를 의지하게 하는 그 믿음이야말로 신자에게 힘이 되는 것이고 위로가 되는 것이고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으면 천국 보내준다 이러한 보증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보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이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확증으로 존재하는 것이 예수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피를 믿고 살아갑니다. 그 얘기는 세상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힘도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갈 수가 없다는 걸 믿는 것이죠. 내가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달린 문제고, 설사 세상의 세력이 나의 육신을 죽인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건들 수 없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고, 내 육신을 죽이는 것까지도 하나님 허락하에 담겨 있는 것이다. 이런 믿음 가운데 있다면 사실상 두려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게 신자거든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믿음을 말하고 예수를 말하되 얼마나 나약한 존재로 지금 살고 있느냐,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나약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뭘 구해야 될까를 미처 보지를 못하고 있는 게 우리일 수가 있다고 한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이 신자가 세상에 대해 두려운 것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피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주님의 피를 보지를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본문을 좀 깊이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좀 깊이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자면 막연하게 피를 믿으니 구원받지 그런 수준이 아니고 그건 좀 지나가서 이제는 이 피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사망에서 지키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구나. 그 점 안에서 신자라는 게 왜 담대할 수밖에 없는가 그 점을 돌아보시라는 얘기입니다. 피를 믿는 믿음의 의미가 뭔가를 좀 깊이 살펴야 되고 피에 담긴 강함과 담대함의 의미를 아셔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약하고 의심한 우리를 붙들어서 강하고 담대한 자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피를 보게 하는 것도 그 피 안에 담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고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께 믿음을 주셔서 예수의 피를 바라보게 하는 것은 너희도 천국 보내겠다. 걱정 말아라. 뭐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내 아들의 피 안에서 이처럼 강력한 존재들이다. 담대하라는 얘기죠. 세상 그 어떤 세력도 너희를 건들 수가 없다. 왜? 내 아들 피 안에 있기 때문에 피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사망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게 믿음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셔서 주의 피를 믿는 자로서 강하고 담대한 자로 이 땅에 세워져 계십시오. 그걸 구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내가 믿음이 있어서 열심히 봉사해가지고 복받게 하십시오. 뭐 이러한 구함이라고 하는 것은 오전에 말한 대로 질질을 벗어나 있는 종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종교로 전락되는 거 한순간입니다. 우리의 생각 자체가 진리로부터 조금 벗어나도 그 즉시 종교로 전락되버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란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은 믿음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 것인가? 항상 그 점을 돌아보시면서 믿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마음도 좀 헤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원한 나로 만들기 위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독생자 예수의 피를 믿으면서 그 피 안에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그러한 멋있는 신자를 세워놓으려고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마음을 좀 헤아리면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예수님 피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런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그게 바로 믿음 위에 서 있는 그런 신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신을 좀 원하시고 구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뭐 잘 되고 크게 그래봐야 하나님 능력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한 것도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은 끝까지 붙을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을 믿음이 하고 있습니다. 항상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 피에 고마움과 그 은혜를 깊이 헤아리시고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 피 안에서 담대한 자, 힘있는 그러한 신자로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약하고 의심 많고 흔들림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 부르셔서 하나님 사람으로 세워놓기 위해서 일하시고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깊이 헤아리면서 하나님 그 강하신 능력을 다시금 돌아보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린 힘없고 나약한 무능한 존재지만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강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러한 분임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오직 여호와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이 그저 독생자 예수의 피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예수의 피 안에서 세상 그 어떤 사망도 우리를 이끌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이 땅이란 두려움이 없이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